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남한 정부와 민간에 금강산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협의하자고 오늘 통지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이상민 대변인은 북측이 25일 오전 북측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은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금강산 현지 지도에서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해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북한 통지문과 관련해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와 그리고 관련되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며 금강산 관광에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제안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어제 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기 총선으로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새 의회와 정부를 꾸리겠다면서 총선에서 보수당이 이기면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인준하고 1월에 영국이 EU를 탈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은 존슨 총리가 합의안 없이 EU를 떠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 조기 총선을 반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영국과 EU는 최근 새로운 브렉시트 방안에 합의했지만 영국 의회가 이를 인준하지 않아 10월 31일 시한까지 브렉시트가 가능할지 불확실합니다. 존슨 총리는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처리해 주지 않자 EU에 시한을 다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EU 27개 회원국들이 브렉시트 시한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은 다음 주에 다시 모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미래의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업의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 아래 이처럼 결정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으면 관세 감축이나 보조금 감축에서 선진국보다 특혜를 받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연방수사당국이 진행한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시작된 경위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문제를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관련자들을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부당하게 수사받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올해 초 관련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사하라고 명명한 바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해 바 장관이 존 더햄 코네티컷주 연방검사장에게 수사를 맡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병력과 장비를 시리아 내 유전지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IS 격퇴전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가 유전지대를 확보한 것이라며 IS가 다시 이곳을 넘보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국방부가 유전지대에 탱크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도 최근 시리아 내 시설들을 보호하려고 병력을 시리아에 남겨두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용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통지문을 한국 정부와 현대그룹에 보냈습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추가 정상회담을 설득하려는 의도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사이버 금융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건 김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로마 가톨릭 교황청 산하 단체가 밝혔습니다. 토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북부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차차 개겠습니다. 일요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5도, 청진은 새벽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차차 개서 오후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통지문을 한국 정부와 민간에 보냈습니다. 남측 시설의 철거 문제는 수신 교환을 통해 논의하자고 밝혔는데요. 한국통일부는 한국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25일 북측이 앞으로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문제를 문서 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남측이 건설한 시설을 싹 드러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지 이틀 만입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와서 남측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과 방북 인원 등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일단 당국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북 간 해법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실무 문제 해결에 있어 직접 대면 협의가 아닌 문서 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한 것 역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철저한 통미봉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국을 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뭐 현대아산에서 그간 투자한 돈이나 앞으로의 영업이익을 배상할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단지 일방적인 통보 수준에서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는 현대아산이라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북 강경책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또 낮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가뜩이나 남북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인데 통미봉남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신센터장은 지적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심상민 국립외교원 교수 역시 협의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북한의 시설 철거에 대응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 말했습니다.
북한에 만약에 그런 철거 조치가 시행이 된다면 북한 자산이 국내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강제집행을 통해서 일부라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법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한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만나 관련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국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다고 말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통일부는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한 부대변인의 25일 기자 브리핑 내용입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사업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쟁점이 필요한 조치들을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VOA에 한국 정부가 북한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시기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광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우려 때문에 이를 재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관련 시설 철거를 지시한 만큼 북한이 기존 시설들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인가 이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미 그것에 대한 어떤 남북 교류의 어떤 재개라는 큰 틀에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관광 문제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등을 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관련 언급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방북 당시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하도록 기회를 준 것도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하도록 북한이 그 판을 깔아줬고 백두산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는 자기들이 그 백두 혈통이라고 하는 그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또 상징적인 이벤트들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북한이 정말 마음 먹고 우리 대통령한테 그만큼 기대를 했다. 기대한 것만큼 지금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조급한 거죠.
최 대표는 금강산 관광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결국 미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추가 정상회담을 설득하려는 의도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김계관 고문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추가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I think from the beginning the North Koreans had preferred to meet directly with Trump.
북한은 워싱턴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모두 적대적이고 요구사항이 많다고 믿기 때문에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길 선호해왔다는 겁니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VOA에 김계관 고문의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Kim Gae-gwan statement was certainly another attempt to separate President Trump from his advisors.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What Kim Jong-un may be using Kim Gae-gwan's statement is to try to set up another summit with President Trump.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만이 스스로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슷한 견해를 보이며 북한의 이런 계략에 미국이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백악관과 실무진 사이에서의 틈을 노려 그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백악관 조정관은 김계관 고문이 담화에서 비판한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는 미 행정부 관료에 폼페오 국무장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북한은 폼페오 장관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탓으로 돌리고 비난해왔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2일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한 기존의 방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희망하는 바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Is Trump prepared to have a summit meeting without adequate preparation?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도 다른 이슈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성과도 기대되지 않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세이모 전 조정관은 연말 전까지 대화가 진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북 관계가 2017년에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되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길 바랄 것이란 설명입니다.
Because I think that Kim Jong-un does not want to hurt Trump's chances of re-election.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을 무너뜨리는 셈이 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은 지키는 한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 행위는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이 내년엔 대통령 선거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미북 간 진전을 만들기에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With the U.S. going into the election cycle in 2020, there's really not a lot of time.
그러면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까지 현 상황이 이어질지 아니면 외교적 시도가 더 많아질지 아니면 북한이 예전 방식대로 다시 도발을 통한 압박에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노퍼 연구원은 김계관 고문의 담화가 경제적인 지원을 조건으로 일부 핵시설을 신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슨하게나마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노퍼 연구원은 비핵화라는 복잡한 과정을 논의해야 할 실무회담이 연말 전에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데이비드 스튜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6개 나라를 순방합니다. 국무부는 24일 보도자료에서 스튜레 차관보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도쿄와 미얀마 양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태국 방콕에 이어서 서울과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튜레 차관보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에서 연례 미일 비즈니스 정책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도 태평양의 시급한 주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27일부터 30일까지는 미얀마에 머물며 이후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정부와 비즈니스 대표들을 만납니다. 또 35차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인도 태평양 비즈니스 포럼 등이 열리는 태국에서 다음 달 5일까지 머뭅니다. 이어 다음 달 5일 서울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미한 동맹 강화, 인도 태평양 전략, 한국의 신남방 정책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11월 7일 중국을 방문해 미 대사관 직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스튜레 차관보의 이번 아시아 지역 순방은 지난 7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투데이 2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9시 17분을 막 지났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자산의 방어력과 생존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지상기반의 요격미사일 추가 배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전략사령관으로 지명된 찰스 리처드 해군 중장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어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첫 번째 사안으로 주요 자산의 방어와 생존성을 꼽았습니다. 리처드 지명자는 2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존하고 떠오르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자산의 수동적 방어와 생존성과 관련된 조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리처드 지명자는 영내 파트너와 동맹국들과의 통합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영내 파트너와 동맹국들과 함께 기술적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통합 노력을 지속하고 동맹국과의 방위 분담 확대 그리고 제한된 방어 역량의 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작전 통제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리처드 지명자는 현재 배치된 GBI 규모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의 잠재적인 IC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불량 국가들의 제한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전략사령관으로 임명된다면 적절한 규모의 GBI 배치 지원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 미사일 방어의 핵심 요소인 재설계 요격체 개발 중단 결정을 내린 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미국의 GBI 체계는 부탁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아니, 사이버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건 김 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또 적국의 해커 등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가장 취약한 기관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피해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관시설 안보국 C사의 크리스 크랩 국장은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범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re focused on financial crimes in order to support the state. They continue to hit.
크랩 국장은 24일 사이버 전문 매체 사이버스쿱이 개최한 연례 사이버안보 컨퍼런스에서 VOA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히며 북한은 지속해서 은행들을 공격하고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 등 정보기관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는 적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기관 시설 안보국이 정보 부츠입니다.
But we have a pretty good idea what the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are for this adversary.
적들의 해킹 기술과 전략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 조치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고 크랩 국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4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토니 오고레치 미국 연방수사국 사이버 담당 부국장보는 적대 국가들을 포함한 해커들의 랜섬웨어 공격에 주목했습니다. 우고레츠 부국장보는 컴퓨터 시스템 감염 방식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현재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In calendar year 18, according to IC3 stats, the losses due to ransomware were $3.6 million.
FBI 산하 인터넷 범죄 센터에 따르면 2018년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액수는 360만 달러였는데 2019년 현재 이 수치는 벌써 2배 이상 증가해 73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 우고레츠 부국장보는 그러면서 해커들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의료와 교육기관들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당국이 중국에 태양광 발전소 투자를 대가로 희토류 채굴권을 양도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안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각국의 성실한 안보리 제재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한 관료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평양 철산군 희토류 광산의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희토류 산업협회는 그러면서 한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에 매일 250만 킬로와트를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25억 달러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이어 북한 당국이 이미 중국과 교섭 중이라며 북한 정부가 올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중국의 투자를 얻기 위해 중국의 특사를 파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북한 합영투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북한에 매장된 희토류의 양이 4,800만 톤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중국 내 희토류 업계 관계자를 이용해 북한의 제안은 희망사항이라며 대북 투자는 국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제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3월 채택한 결의 2270호를 통해 금, 반화균광, 티타늄광, 희토류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유엔 각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VOA에 24일 이메일을 통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이행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10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북한 측의 제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최근 북중 관광 교류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제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23일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어니어 투어스가 자사 블로그에 직원들의 금강산 등정 경험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It really is impossible to do this justice with photos and videos. The just range of how huge it is and how beautiful the colors are.
8분짜리 이 영상에는 금강산 꼭대기에 오른 남성 두 명이 웅장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은 카메라에 담을 수 없을 정도라며 적극 홍보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하루 일정 프로그램을 포함해 전년에 비해 훨씬 다양해진 북한 여행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달과 다음 달 상품 대부분은 매진입니다. 단둥에 있는 천마국제여행사도 신의주 시내를 구경할 수 있는 반나절용 상품부터 금강산과 개성 등을 둘러보는 5박 6일 상품까지 여러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관영 CCTV는 북한 관광산업 발전과 주요 관광지를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주요 건물과 관광지를 내려다보는 하늘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고, 마식령 스키장 화면을 내보내며 원산과 금강산, 통천 등 6개 권역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이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최근 북중 항공 노선도 추가됐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평양과 베이징, 상하이, 선양을 잇는 정기 노선 외에 최근 중단했던 다리엔과 진안행 노선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경제를 힘껏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중이 대외적으로는 공공 외교를 앞세워 관광 교류를 확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엔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의 협력을 통해 재개의 어려움을 타개하려 시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딘챙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입니다.
Certainly if you were to ask the Chinese would say this is an example of people to people diplomacy. The Chinese have always opposed trying to isolate
중국은 인적 교류의 일환으로 북한 관광업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고립을 반대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인들의 관광비는 북한이 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인 만큼 북한으로서는 제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것이 챙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24일 VOA에 북중 간 관광 교류가 북한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a different matter. I mean, North Korea is not well set up for tourism, and it needs a great deal of investment. So for China to engage, they have to invest, but the investment
보다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산업체계를 구축할 투자 유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중국을 관여시키려 해도 유엔 대북 제재에 부딪혀 현 수준에서 더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브라운 교수는 이 점을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이용해 볼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이양 직후부터 큰 공을 기울여온 관광 사업은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은 관광을 통해 긍정적 인상을 심어주기 원하며 특히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최근 언급은 관광산업에 대한 북한의 열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제안을 북한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 목선 표류 대책의 일환으로 감시 전담 부대 신설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마선으로 알려진 북한의 목선 표류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다음 달 4일 기동 감시 부대라는 이름의 북한 목선 표류 전담 대응 부대를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NHK 방송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10여 명 규모의 신설 부대를 아오모리현 내 일본해 부근에 상주시켜 목선 감시 활동을 담당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표류나 표착이 확인될 경우 경찰과 연계하면서 목선의 선원에 대한 대응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HK 방송은 해상보안청이 육상에서 목선 감시 전담 부대를 발족한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의 표류 또는 표착이 확인된 것만 지난해 225건으로 전년 대비 1.5에서 2배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홋카이도가 70건, 아오모리현이 49건, 이시가와현이 34건 확인됐으며 월별 통계로는 90% 이상이 겨울철인 1월과 2월, 그리고 11월과 12월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8월까지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목선 표류 또는 표착은 6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하니 외화 획득 등의 목적으로 어업에 주력하게 되면서 선박들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김정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물고기 풍년 등을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어업 획득량 증가를 독촉해왔다며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지침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담당 부처들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which is potentially a life or death
또한 베넬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단순히 북한의 불법 어업 활동뿐 아니라 북한 간첩의 불법 유입 등을 염두에 두고 목선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사례처럼 일본 정치 내에서 납북자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과감한 조치를 선보이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12월 18일 해상보안체제 강화와 관련한 일본 총리실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중대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해상의 안전과 치안 확보에 관한 엄중한 정세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법원을 통한 북한 관련 소송에 관심이 모아 정권은 무대응 전략으로 그동안 일관해왔는데 배상해야 할 금액만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정 뉴욕 소재 로펌을 고용해 북한 정권과 조선 흑색 금속 수출 입상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돼 당시 소장 등 주요 문건은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이 소송은 민사로 제기됐으며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원고 측에 서한을 보내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는데 이를 토대로 볼 때 당시 원고 측은 북한을 법정에 실제로 이 소송은 약 1년 만인 1994년 12월 15일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처럼 미 연방법원에 북한이 피소된 건 동일인물에 의한 중복 소송을 포함해 약 10건에 이릅니다. 1990년대 첫 번째 소송을 제외하면 대부분 2000년대 제기된 것으로 원고는 대부분 북한의 테러 지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가족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는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의 소송입니다. 당시 카도나는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 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2010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6년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북한을 미 법원에 제소한 것도 잘 알려진 북한 관련 소송입니다. 당시 유족들은 북한이 헤즈볼라의 첨단 무기와 군사훈련, 무기 관련 시설의 건설 등을 지원했다며 2010년 헤즈볼라와 북한, 이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배상금 회수를 위해 북한 관련 자산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원벼와 중국에서 납북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 그리고 최근 미 검찰의 대북제재 위반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몰수 소송 등도 북한 정권을 미 법원에 세워 승소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게 내려진 배상금 총액은 원비어 가족들에게 내려진 5억 달러를 비롯해 김동식 목사와 카도나 측의 승소액 각각 3억 달러씩 등 총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 법원에는 1968년 북한에 납북돼 고문과 구타 피해를 입은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 17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한 만큼 만약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배상금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 주권 면제법에 의거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미국인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2008년 해제했으며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17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국제우편 서비스인 DHL을 이용해 북한 외무성에 소장 혹은 최종 판결문을 송달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곧바로 수신을 거부 혹은 반송을 해왔으며 수신을 하더라도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유럽에서 제기된 한 차례의 소송에만 대응했을 뿐 연방을 포함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never answer claims in US federal court or any American court. They have previously, however.
북한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은 계속해서 자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로마 교황청 산하단체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최대 80명의 기독교인이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 산하단체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미국 사무소가 기독교 신앙으로 박해받는 국가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 기독교 박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이집트 등 12개 나라를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꼽으며 북한은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로 광범위하게 간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종교 자유에 있어 세계 최악의 기록을 가진 국가로 주민들은 김 씨 가족과 정권에 대해 헌신을 보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또 기독교인 등 김 씨 정권에 대한 충성이 의심스러운 주민들은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체포되면 고문을 받고 다수는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 수용된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정치범의 최대 절반 규모인 5만에서 7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관리소에 수용돼 있고 기독교인의 75%가 가혹행위로 사망하며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과 성폭력, 처형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최대 80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경기장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출신 성분 제도에서 기독교인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고 평양의 4개 공식교회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전시 목적의 교회로 간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는 개신교 교회인 칠골교회와 봉수교회, 가톨릭교회인 장충성당, 러시아 정교회 사원인 정백교회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의 보고서는 아울러 세계변호사협회가 지적한 북한 내 기독교 박해 등과 함께 올해 2월 탈북민이 증언한 기독교 박해 내용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탈북민과 함께 북한 수감시설에 수용됐던 현이란 여성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북한 당국 신문자들에게 당당히 밝히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가 고문을 받은 뒤 사라졌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런 지적을 전면 부인하며 신앙의 자유를 헌법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최한 보편적 정례검토 북한 심사에 출석한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제부장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된 국민의 기본 권리의 하나입니다. 헌법 제68조에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공화국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번성했던 것으로 김일성 주석의 외가가 모두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 해방 후 김일성의 잔혹한 기독교 탄압으로 많은 기독교인이 남한으로 탈출했고 나머지는 50년대와 60년대 대대적인 숙청으로 대부분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기독교 학자들은 증언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소수 기독교인들은 그루터기로 불리는 신앙을 숨긴 사람들의 자녀들과 고난의 행군 때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신앙을 가진 뒤 복귀한 지하교인들, 또 이들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의 보고서는 북한은 이번 조사 전부터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세계 최악의 장소로 부상했다며 지난 2년 동안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947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전 세계 140여 개 나라에서 6천 개 이상의 가톨릭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젊은 탈북민들이 밝혔습니다. 이 외부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인 박연미 씨는 2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19 세계 젊은 지도자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As free people, it is our duty to use our voices.
박 씨는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온 18세에서 30세의 젊은 지도자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자유세계 사람들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북한을 탈출해 2009년에 자유를 찾은 후에야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북한의 독재자가 자신의 권리를 빼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5년 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렸던 2014 세계 젊은 지도자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하면서 전 세계 널리 알려진 박 씨는 북한 주민들도 자유세계 사람들과 마찬가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are just people like us who wants to be free, who wants to have rights.
북한 주민들도 자유세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와 권리를 갖길 원하고 있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박 씨는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 자유로운 세계에 합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김금혁 씨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외부 정보 통제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Imagine living in a world with no internet. A world where the government controls all the
인터넷이 없는 세상과 정부가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신문 기사를 통제하는 세상, 미국 영화를 보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세상, 이런 일이 북한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김 씨는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증언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북한에 자유를 가져다 줄 활동가이자 증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ose of us who speak out now are the only hop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김 씨는 지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북한
많은 북한 여성들은 탈북을 하면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인신매매, 강제 북송, 자녀와의 강제 이별 등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최근엔 10대 여성의 탈북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탈북 여성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이곳 미국에서 알리고 있는 통일맘 연합회를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 여성 100명으로 결성된 통일맘 대표단이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태와 중국인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특히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 북한을 탈출한 여성 33명을 심층 면담한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통일맘 연합회의 김정아 대표는 탈북 여성들과 함께 23일 VOA를 방문해 특히 강제 결혼과 출산을 겪는 탈북 여성들의
10대가 가장 충격적인 게 10대가 가장 많았다는 게 충격이고 그만큼 그들은 10대에 넘어와서 팔려갔다는 걸 수치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었던 점이 심각한 인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인신매매로 팔려다
중국에는 애들 그럼 어쩔 거야? 두 아이는 중국에 지금 각자 따로따로 있고 한 아이는 임신된 채로 한국 들어와서 출산해서 지금 미혼모로 있어요. 그래서 어쩔 거야, 애들. 당장은 그냥 그 아이들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죠. 대표님 나도 엄마고 나도 여잔데 보고 싶죠.
통일맘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국 내 자녀와의 재결합 추진도 중요하지만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북자 이선희 씨는 중국에서 매매혼이지만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의 두려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진짜 사랑할 정도로 그게 계속 도망 다니고 그냥 잡혀가는 꿈만 꿔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식은땀 줄줄 흘리고.
탈북 여성들이 꿈에도 두려워하는 강제 북송을 결국 실제로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탈북자 손명희 씨는 2007년 1차 탈북해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성 창바이시에서 장사를 하다 국경 경비대에 잡혀서 2012년 북송됐습니다. 해산시 보위부를 거쳐 5차례 공개 재판을 받으며 끌려다니다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 수용소로 보내지기 전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도망쳤고 2014년 2차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손명희 씨는 특히 보위부에서 취조 당시 심한 구타로 맹장이 파열됐습니다.
너무 맞아대가지고 맹장이 터졌어요. 터지고 또 주사를 놓고 정신 깨면 또 뒤로 끌고 들어가 또 때리고 이전 주사 아무리 뭐 네 대 다섯 대 놔도 이전 깨나지 못할 형편이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병원에서 턱보동이 이 사람을 왜 이제 데려왔네 하니까 이건 재수기 때문에 관계 없다 빨리 이거 빨리 처리하라 해가지고
통일맘 연합회는 탈북 과정에서 고초를 겪고 그 결과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사랑방이라는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200여 명의 탈북 여성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랑방을 맡은 심리상담 전문가 오은경 박사도 이번 방미길에 동행했습니다.
탈북 과정 그리고 강제 북송의 두려움, 중국 내에서의 생활들은 다 이분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랑방 운영은 하나의 어떤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일단 말하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거든요.
동해맘 연합회는 21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내 4개 도시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고 있으며 특히 워싱턴에서는 미국 의원들과 국무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 당국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출신 기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탈북민 기자들은 북한 출신 언론인으로서의 남다른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출신 기자 8명이 미 국무부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의 연수를 마쳤습니다. 탈북민 기자들은 일정 이틀째인 지난 8일 미국 정부 언론기관인 VOA를 방문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처음 첫 일정 자체가 이제 그 외신센터에 가서 이제 기사센터 가서 좀 보고 국무부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좀 브리핑도 보고 이제 그랬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와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그런 생각 예전부터 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뒤에 남은 일정들이 있는데 기대됩니다. 일단, 네.
일단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한국이란 예, 언론계랑 또 미국에서의 또 느끼는 게 좀 다르다 생각했고요. 또 저의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진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제 남은 일정을 통해서 더 배우겠지만 지금도 좀 많은 경험을 하고 눈도 좀 뜨인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좀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도 좀 더 배워가지고 제가 참여하는 모든 방송들에 내 목소리를 담아서 이게 미국에 와서 체험했던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한테 들려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8명의 탈북민 기자단은 미국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 미국 정부 기관 방문과 언론 브리핑, 또 국회의사당, 워싱턴의 외신기자협회, 뉴욕의 유엔 본부와 블룸버그 통신 등을 방문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최악인 북한에서 온 탈북민 기자들이 느낀 점은 한국의 여느 기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해 현재 자유소리 아시아 방송 RFA에서 북한 경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설송아 기자는 VOA에 미국의 주요 정부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미 국무부, 백악관 등 주요 공기관의 흑인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민주주의 이론을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눈으로 본 현실에 큰 공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하지 않는 이런 반중이었거든요. 욕으로 북한을 본다면 성분으로 사람 몸값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상처였습니다.
개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데 출신 성분이 상관없다는 것은 북한과 확연히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 기자로서 전 세계 100개국의 특파원을 두고 금융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뉴욕의 블룸버그 통신을 방문할 때는 미국 언론의 전문성과 역할을 체험했습니다.
세계 주가와 환율이 그 자리에서 7시간 방송되는 모습, 누구든 여기에 주가 거래 그리고 또 시장 협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전 세계 시장, 기업 그리고 또 국가들과 연결된 미국의 권위적인 네트워크를 보면서 아 이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미국의 힘, 자유와 소통으로 모두를 끌어안는 마인드였구나. 네, 이걸 보았습니다. 정치를 위한 언론이 아니라 시장 확장을 위한 언론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경제 겨루로 자국의 발전 그리고 국민 소득을 꿈꾸는 언론으로 거듭나고 있는 미국의 매력이었던 거죠.
미 언론의 탄탄한 정보력과 소통력을 확인했던 설 기자에게 사람의 가치를 영원히 기억하려는 9.11 테러 현장도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현직에서 숨진 무역센터 직원들을 추모하는 실감이 또한 마음에 닿았습니다. 예, 조수지 둘레를 보았거든요. 콘크리트에 숨진 2,5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도 생각의 무게를 가져본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 현장이 북한이었다면 일반 공직자들을 추모해주는 기념일가 있었을까? 없었을 것이었죠. 사람이 가치가 이런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시장 경제를 다루는 한국의 미디어 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진희 기자는 한국과 다른 문화,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 신기해했습니다. 유 기자는 워싱턴에서 미 국방부의 9.11 테러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다양한 경험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의미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더 넓은 사회를 경험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좋았습니다. 또 블룸버그 투어를 통해 다양한 경험까지 모두 다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전문지에서 일하고 있지만 미 정부 주요 기관을 둘러보며 정치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다며 기자로서 역량을 더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탈북민 기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언론사에 입사한 기자들로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대북 전문 방송인 국민통일방송 등 다양한 언론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과 취재 분야는 다르지만 북한과 한국을 경험한 언론인으로서 정부 부처의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인상도 받았습니다. 미디어팬의 유진희 기자는 한국에서 기자 생활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이 한국보다 자유롭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통일방송의 강미진 기자도 자유로움을 한국과 미국 언론의 차이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미진 기자는 미 정부 기관에서 북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한 것이 이번 방문의 소득이었습니다.
주요 기관들에서 북한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더 구체적인 북한 내부 정보들을 수집해 기사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들이 상당수 시간이 지난 것이란 느낌을 받았고 현재의 북한을 알리는 데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거꾸로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 관련 정보 외에도 기본적인 외부 정보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기자들끼리 분석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미국의 기자 연수 과정에 참여했던 강 기자는 일찌감치 미국 언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체험했던 미국의 언론기관과 보도물은 전문성이 뛰어났고 탐사 취재 보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이 점은 자신의 언론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기자들은 미 국무부의 이번 기자단 초청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탈북민 기자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한국에 몇 안 되는 탈북 언론인들과의 소통의 시간도 중요했다는 강미진 기자. 유진희 기자는 언론사 방문이 부족해 아쉬움이 컸지만 상당히 좋은 기회였고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합니다. 설송아 기자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고 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하는 데 탈북민들의 객관적인 시선과 기사가 중요하기에 탈북민 기자단을 초청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기자단 대표인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는 앞서 VOA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집행되는지 현장을 생생히 볼 수 있었고 정책 결정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면서 상호간 이해와 소통 강화의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기자들은 이번 북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RFA 설송아 기자입니다.
현재 남한에서 북한 경제학 박사 과정 중이고요. 이에 터대해서 북한 주민도 잘 이번 연수 과정에 미국 유엔에서 있었던 22개국의 대표들과 인권 문제를 질의 문답으로 진행되었던 이 현장도 참 중요했는데요. 이에 기초해서 북한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화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인권 상황 이곳을 알리는 데 현재 취재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영권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17년 10월 25일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발생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율리우스력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태양력에 비해 13일이 늦습니다. 양력으로 계산하면 11월이지만 당시 러시아 달력으로 10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10월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월 혁명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지도하에 볼셰비키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마르크스 사상에 기반한 20세기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10월 혁명은 이렇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분열돼 형성된 볼셰비키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일련의 러시아 혁명 속에서 로마노프 왕조의 제정을 붕괴시키고 공화국을 탄생시킨 2월 혁명에 이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10월 혁명에서는 2월 혁명으로 출범한 입헌민주당 주도의 임시정부가 쓰러지고 임시정부와 병존하고 있던 볼셰비키 중심의 소비에트로 권력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 내전이 일어나 1922년엔 사상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하게 됩니다. 1881년 10월 25일 20세기 최고의 화가라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가 스페인의 말라가에서 태어납니다. 피카소가 남긴 작품 수는 대략 5만 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화 1,800여 점, 조각 1,200여 점, 도자기 2,200여 점, 스케치 4,600여 점, 판화 작품은 약 3만여 점 됩니다. 피카소의 아버지는 미술 교사였고 피카소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학교 교칙과 생활에는 적응하지 못해 다니던 미술학교를 그만두고 19살에 프랑스 파리로 가 소외된 사람들을 작품에 담고 20살에 첫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24살에 피카소는 파리에서 인정받는 화가가 됩니다. 피카소는 틀에 박힌 것을 싫어했고 새로운 개념과 장르를 개척한 화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대표작으로는 스페인 내란을 소재로 전쟁의 비극과 잔악상을 그려낸 게르니카가 있으며 6.25 전쟁을 주제로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 전쟁과 평화 등도 있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남한 정부와 민간에